오늘 말씀 중에 스톨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는데 이 스톨이라는 말의 뜻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야기라고 하고 싶은데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떠한 사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이런 뜻이 있는데 사전을 보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잊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내서 재밌게 하는 말 이런 뜻도 있어서 이야기라고 하고 싶지만 그 뜻이 생각날까 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영어 단어 빌려서 스토리라고 1번의 뜻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 여기에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죠. 줄거리, 그 줄거리 혹은 스토리 라인 혹은 스토리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라는 단어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지난 4월, 5월, 6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었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기독교 국내 선교 유적지를 각 교구별로 순례를 했었죠. 저는 이제 네 군데를 다녀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는 했었으나 그렇게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주 다녔던 서울 한복판 정동 거리 그 어느 골목이 100여 년 전에 고종 황제가 독살의 위험을 피하려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궁녀조차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밖에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인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배달되는 중에 독이 들어갈까 봐 철가방을 특수 제작했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철가방의 유래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리고 자물쇠를 꽉 잠그고 열쇠는 선교사님 가지고 있고 고종 황제만 가지고 있고 그 음식을 철가방 들고 배달하던 길이다. 그 스토리를 듣고 그 길을 걷는데 완전히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있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셨던 분들 다 현장 속에서 그런 느낌 가지셨죠? 그냥 보는 것과 스토리를 알고 보는 것, 그냥 무언가를 먹는 것과 스토리와 함께 먹는 것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알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독서와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독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여 년 전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철가방을 날랐던 그 길의 스토리 그냥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고 창조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 그 스토리의 일부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살아서 지금까지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스토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별로 없어 하는데도 막상 써보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대하소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의 스토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하시기까지 완성하시기까지 그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의 하나로 우리 옛 표현으로 하면 날줄과 씨줄로 이렇게 배를 짜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스토리의 일부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스토리도 그냥 옛날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도 바로 그 모든 자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 스토리는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스토리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직은 구두를 신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티가 안 나는 구두 같은 운동화를 구할까 하는 중에 신문에 뭐 삼성 그룹의 회장님께서 이 운동화를 신었다 사진이나 별게 다 기사로 나와요. 딱 보는 순간 아 그거면은 나쁘진 않겠다 했는데 비싸겠다 했는데 가격도 저렴하대요. 그날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하면 삼성그룹 회장이 신는 스토리가 있는 신발이에요. 하나의 작은 신발도 무언가가 닿고 거치게 되면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의 스토리도 정말 수십 권의 대하소설을 쓸만한 스토리인데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스토리입니다. 일개 어떤 회사의 사장이 신었던 신발이 스토리가 있을진데 우리가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 그 스토리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냥 영혼의 진리의 일이 아니고 내 스토리다. 이렇게 읽으실 때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아주 클라이맥스 정점에서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편하게 기대서 들으세요.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이 제일 피곤한데 그렇죠? 네.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주무셔도 좋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전도할 때 와라 고참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교회 같이 가자 가서 자도 좋다 담요 다 내줬거든요. 그렇게 1년 자다가 결국은 세례받고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스토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 스토리를 요약해 준다고 할 때 편안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장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짧게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한 10여 분 안에 설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스토리를 함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 그 위대한 스토리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창세기 1장 1절 창조부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절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낙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번성해 나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10장까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창세기 10장 하반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이고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 구속에 관한 스토리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몇 사람들로 짚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 구속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덩어리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야곱 일가는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서 그 애굽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스토리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빠르게 넘어가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스토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구원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가장 큰 이적이 이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앞에 놓인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제 이동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복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마치 울타리를 뚫고 도망 나온 그런 가축들이 승냥이나 잡혀먹고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그 모습은 결국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훌륭한 모델로 세우는 그런 인물이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고 두 번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다윗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 12지파 전체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한 가문으로 시선이 좁혀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십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고 영원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 통치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조건이 있으니 바로 그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였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그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고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들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게 모여든 만방의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 보여주는 것은 메시아가 진정 필요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이 끝났지만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다윗의 계보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 그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의 최고 클라이맥스 절정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실패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최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 그 구원의 스토리가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땅에 들어왔고 우리도 그 스토리의 일부를 지금 써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구약은 결국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본문이 보여줍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고 그 뜻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 부활하는데 나는 부활 안 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나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벌써 눈물 찔끗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어지는 21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죽게 돼 죽을 때 아플까봐 뭐할까 코는 불편할 수 있어도 죽음을 넘어서 온 우리는 위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완전히 다스리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후에 이 왕국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all in all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28절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곳에 계시며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스토리에 그 스토리를 현재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배경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어떤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지질이 내 인생이러냐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가 있는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무시하거든 속으로 이래봬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요.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의 빛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비추며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거 끝나면 어떡하냐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되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두벅두벅 그냥 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무더위에도 그렇게 뭐 홍해작전 피곤해도 졸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들 안 좋으시네요. 더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스토리 있는 인생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코칭을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남는 건 이거 하나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소망하는 그 사람이 꿈꾸는 모습으로 바라봐줘라 이겁니다. 얼마 전에 쇼츠 유튜브 쇼츠에 하고 한 두세 번 보다가 열 번 본 쇼츠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인데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헬스 PT 트레이너가 있었대요. 그 PT 트레이너가 이제 친해지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영화 배우가 될 거라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 거라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로는 안 되겠더래요. 아주 예쁘게 말을 돌려서 표현했는데 그때는 그런 얼굴로 배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현재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천만이 넘어가는 영화가 네 편에다가 주연으로 제작까지 이번 영화도 천만이 넘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주연의 제작에 배급이어서 이익의 50%를 가져간다고 꿈대로 할리우드 영화, 마블 영화에도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은. 그런데 이 가수가 아니고 그 이 배우의 스토리. 한 달 전쯤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이 배우가 영화배우의 꿈을 품게 된 게 교회 고등부 때 우연히 성극을 하게 되면서 이 배우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배우를 꿈꾸게 됐다고. 그러면서 작년인가 영화 주연상을 받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슬쩍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스토리를 보니까 또다시 그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구원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에 있는 인생, 이처럼 내 옆에 계신 분도 또 내가 스쳐 지나가게 되는 분들도 그 예수님의 스토리에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모습으로 평가하고 현재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게 빚어나가시는 그 스토리에 아름답게 시줄과 날줄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